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7일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외교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미국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행한 연설에서 불신과 오해의 장벽은 무너졌다며 베트남이 사법 개혁 추진과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더 큰 약속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인권과 법률의 진전은 더 깊고 지속가능한 전략적 관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와 속도의 방향은 오직 베트남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권리가 잘 보호될 때 양국 관계와 군사협력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판빙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베트남에 대한 추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은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데 합의됨에 따라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가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앞으로 20일 안에 공동조사단 설립에 관한 권고안을 안보리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2013년 8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살상됐다는 보고가 나온 후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미군과의 연합훈련인 돈브릿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 해병대 캠프에서 수륙 양용작전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번 훈련을 위해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또 항공자위대 등 총 1,100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헬리콥터 넉대와 호위함 석대, 항공기 3대 등의 장비들도 동원됩니다. 미군에서는 제1해병기동전개부대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은 낙도탈환 훈련이며 생깍구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돈브릿지 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7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곧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전쟁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을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촉구한다며 특히 전쟁의 성질과 책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춘잉 대변인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일본은 처음으로 아시아의 이웃 국가와 진정한 화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 하루 전날인 14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 동부 매사추세츠의 유명 휴양지인 마서스 빈야드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큰딸 말리아, 작은딸 샤샤와 함께 17일간 골프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휴가 중에도 외교 안보팀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운동 때문에 휴가를 포기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셔스 비냐드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 물라 오마리의 사망 논란은 평화회담을 일시 중단시켰을 뿐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화해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파키스탄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가 파키스탄에서 사망했다는 의혹을 거듭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정량입니다.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엔 서양의 고전악기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악기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은요, 현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현악기들은 3,4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또 현악기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1600년대부터 1700년대 초까지 천여 개의 현악기를 만들었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이름의 명장입니다. 현대 표준형 바이올린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은 그의 이름을 따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지난 수백 년 동안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린 명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0여 개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매시장에서 수백만 달러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600여 개 가운데 하나가요, 지금 화제입니다. 미국인 바이올린 연주가 로만 토텐버그 씨가요, 38년 동안 분신처럼 여겼던 1734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35년 전에 도난당했었는데요.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바이올린을 찾아냈고요. 지금은 주인을 찾았습니다. 사실 악기의 주인인 로만 토텐버그 씨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3명의 딸이 대신 아버지의 악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악기를 훔쳤던 사람이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요. 그의 부인이 이 악기의 감정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았다가 전문가가 이 명기를 알아보고 신고를 하면서 극적인 상봉이 이뤄진 겁니다. 토텐버그 씨의 딸이 미 공영 라디오 NPR 방송의 기자던데요. 청취자들에게 직접 이 내용을 소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관련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요즘 만들어진 고가의 바이올린하고 명기의 소리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는데요. 결과는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참패였었습니다. 이 내용도 NPR 방송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당시 여러 논란 속에서 한 음악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기대에 어긋났지만 현대 바이올린의 발전은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대개 현악기는 400년 동안 진화하고요, 400년 동안 퇴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이올린은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는 중이겠죠.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 뉴스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8도의 구름 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오늘 북한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23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요. 24도에서 31도 분포, 신해주 역시 구름 많습니다. 23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24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첫 곡은 현악기 연주가 화려한 팝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가 부릅니다. Viva la vida, 인생 만세 들어보시죠.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 경선 후보 첫 토론회가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으로 먼저 전해드리고요. 자, 이어서 미국의 7월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증가량이 발표됐는데요.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육비 등 자녀 양육 문제로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부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목요일 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스뉴스 방송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서 모두 1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지율 2위인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3위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 전 현직 주지사 5명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현직 상원의원 3명 또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박사가 이날 토론회 무대에 섰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참 거침없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여전히 직설적인 발언과 말투로 시선을 끌었고요. 이 총 발언 시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가 시작하자마자 논란이 될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다른 사람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면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이냐는 사회 자의 질문에 그런 약속을 못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지 않으면 탈당해서 단독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10명 후보들 가운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트럼프 후보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네. 자, 이날 토론회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논의됐나요?
네, 이민과 오바마케어, 낙태, 교육, 동성결혼, 이민 등 이 국내 정책에서부터 이란 핵 합의와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대처 방안 등 이 대외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주로 불법 이민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불법 이민자 하면은 트럼프 후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등 비하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불법 이민자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중요한 쟁점이죠.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담을 높이 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예.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루비 후보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면서 담을 쌓는 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잽 부시 후보는요.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선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이 대부분 공화당 후보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대외 정책 중에 가장 큰 쟁점이라면은 또 이란 핵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공화당은 이란 핵과의 합의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후보들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 여러 후보가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스콧 워커 후보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제일 먼저 이란 핵 합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요. 랜드폴 의원은 미국이 중동의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무기가 ISIL에 흘러들어간다면서 이런 무기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 큰 실수를 한 후보는 없었습니까?
네, 뭐 눈에 띄게 실수를 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높은 지지율이 거품이란 걸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예.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대체로 차분하게 자신의 견해를 잘 밝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종종 대선 토론회에서는 후보들끼리 참 날선 공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랜드폴 상원의 의원이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네. 폴 의원은 토론회 시작 직후 이 트럼프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자 이 그동안 정치인들을 돈으로 사는 데 익숙해서 벌써 양다리를 거치려고 한다.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다리를 걸쳐놓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요. 또 이 정부의 통신기록 수집과 관련해서는 크리스티 주지사와 목소리를 높여가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이 크리스티 주지사는 테러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면 이 같은 정보 수집 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폴 의원은 미국인들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면서 맞선 겁니다.
네. 자, 공화당 경선 주자가 10명만 있는 게 아니죠. 모두 17명인데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순위 1위부터 10명까지만 정식 토론회에 초청이 된 건데요. 10위 안에 들지 못한 나머지 7명도 토론회를 가졌었죠?
그렇습니다. 이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와 릭 센터럼 전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현 상원의원,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레패커드 최고 경영자 등 7명이 이 본 토론회 앞서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별도의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이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오리나 후보가 주목을 끌긴 했어도 이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화당 후보들의 토론회를 또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봤을 사람들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 후보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민주당 후보들은 공화당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놓을 반응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경우 토론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현재 10명의 공화당 후보들이 미국을 후퇴시키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 중인 인데 본인은 그 방송을 보지 않고 있고 볼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본인과 지지자 여러분이 꿈꾸는 바를 위해서 최소한 1달러라도 더 후원해달라고 호소했죠.
예.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어땠습니까?
예, 짐 웹 후보와 링컨 채피 후보는 같은 시각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토론회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버니 샌더스 후보만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이 트위터라고 하는 단문 전달 SNS를 통해 실시간 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후보들의 발언을 바로 꼬집기도 하고 또 왜 최저임금 문제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선 토론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발표됐죠?
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지난 7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증가량이 21만 5천 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21만 5천 개였다는 말인데요. 네. 실업률은 5.3%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뭐 전달보다는 신규 일자리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만 개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계가 이번 달 실업률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경제가 바닥을 쳤던 지난 2008년 이후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란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경제가 나쁘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기업이 싼 이자 돈을 빌려서 소비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요. 네. 반면 경제가 좋아지면 기준 금리를 올려서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앞서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이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네, 그럼 7월 실업률도 기준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노동 시장이 좀 더 살아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면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 등 여러 수치를 볼 때 이르면 다음 정례 모임이 열리는 9월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기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연준 안에서도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실망스러운 경제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 9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제롬 포웰 연준 집행이사는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실업률 외에도요 경제 회복 징후가 되는 수치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일부 회복의 징후들이 반짝 상승세를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올해 첫 1사분기 동안 미국 경제는 현저하게 낮은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신규 고용 증가량도 20만 개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는 건강한 노동시장의 기준을 신규 일자리 20만 개로 보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최근 3개월간 이 신규 일자리가 20만 개로 뚫기 시작한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신규 고용 추세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업률도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일을 줄인다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 성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네.
어머니들의 경우 4분의 3 이상 그리고 아버지들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구직 기회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심지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모들이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고 양육기관에 맡길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어려움은 아무래도 보육비 문제인데요. 18살 이하의 부모들의 경우 응답자의 4분의 3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양육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자녀 보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센서스 연구 인구조사 결과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가 일을 해서 자녀를 양육기관이나 보모에게 맡길 경우 드는 그 비용이 주간 $87에서 $148로 70%나 급증했습니다.
네.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 이 훨씬 보육비가 더 많이 드는 곳도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를 맡기는 경우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매년 $5,600가 소요되는 반면에 워싱턴 DC에서는 무려 $22,000가 든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기 맡기는데 고스란히 다 들어가니까 아기를 낳고도 다시 직장에 돌아가질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아이를 돌봐줄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점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데요.
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양육기관을 찾는 게 어렵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도 요즘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다고 하던데
네.
미국도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도요.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큰 압박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 근무 시간의 자율성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는 응답에 대해 일하는 아버지의 76%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일하는 어머니들은 59%만 만족한다고 답했고요. 또한 어머니 10명 중 6명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하기 좀 더 쉬운 직장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답한 반면에 아버지들은 10명 중 4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런 자녀 양육 문제가 이 다가오는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나타났다고요?
예.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자유녀 보육 문제를 어느 당이 더 잘 다룰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응답자의 43%가 민주당을 꼽았고요. 공화당이라고 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더 잘 해결해 줄 거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도 이제 이 보육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보육 비용과 관련해서도 양당의 의견이 나뉘겠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경향을 가진 진보파들은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부의 기금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반면 공화당 경향의 보수파들은 정부 기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보육기관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8월 9일이요. 퍼거슨 사태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퍼거슨 사태는요. 미국의 오래된 흑백 인종 갈등 문제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만든 사건인데요. 자,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퍼거슨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2014년 8월 9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 사건의 발단은 이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한 작은 도시인 이 퍼거슨에서 발생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한 흑인 청년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이 마이클 브라운은 당시 18살이었습니다. 9일 낮에 친구와 함께 시내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린 후에 길을 걷다가 대런 윌슨이라는 한 백인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네, 윌슨 경관이 마이클 브라운을 멈춰 세운 이유가 뭔가요?
예, 당시 윌슨 경관은 경찰차를 타고 이 시내를 순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시내 편의점에서 이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무전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을 발견하고 세운 겁니다. 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들이 절도 행위를 했습니까?
예, 나중에 이 경찰이 공개한 편의점 CCTV에는 이들이 편의점에서 이 담배와 시가를 훔친 걸로 드러나긴 했습니다.
네, 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요, 경찰이 고작 무단 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총격을 가했다는 소문도 나돌았었는데요. 그건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총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게 사실 이 쟁점거리였던 부분인데요.
네.
예, 브라운 측과 이 윌슨 측의 주장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이 현장에 있었던 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윌슨 경관이 아주 강압적으로 이 경찰차에 태우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브라운이 도망을 쳤고요. 도망치는 브라운의 뒤에서 이 윌슨 경관이 총을 쏴댔습니다.
네.
예, 윌슨 경관은 이 브라운이 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을 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브라운이 항복 의사를 밝혔는 대로 총을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희생이 됐다는 건데
네.
반면 윌슨 경관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예, 경찰차에 태우려고 했다는 것까진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다음의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네.
예, 윌슨 경관이 이 브라운을 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브라운이 자신의 총을 뺏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총을 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도망을 치던 브라운이 다시 몸을 돌려서 자기에게 오는 바람에 위협을 느끼고 총을 쐈다는 게 윌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운이 키 약 190cm, 몸무게 130kg이 넘는 큰 체격을 가졌다는 점도 부각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했다는 주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나중에 밝혀진 얘기고요. 당장에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이 퍼거슨시 주민들은 브라운이 쓰러진 현장 주변을 꽃과 양초로 장식해놓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곳을 차로 망가뜨리고 갔다. 또 경찰이 경찰견을 시켜서 이 오줌을 누게 했다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과 경찰 당국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점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에 있었던 시위만 해도 이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 시위대 가운데 일부가 흥분하면서 주변 상점을 약탈하고 폭동을 일으켰고요. 여기에 경찰이 최루탄과 헬기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위대의 일부가 체포되고 또 경찰관 일부도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런 시위가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면서 이 주민과 경찰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에 경찰 당국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공개했던 비난도 있었죠.
예, 사건 발생 며칠 후에 경찰 당국이 브라운이 이 편의점에서 절도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런 경찰의 행동은 시위대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브라운의 잘못만 부각시키면서 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 부검 결과 브라운이 최소한 6발이나 총을 맞고 이 현장에서 즉사한 게 밝혀지면서 시위는 점점 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미주리주 주지사가 8월 16일에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퍼거슨 시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퍼거슨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퍼거슨 사태는요,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흑백 인종 갈등 문제에 다시 불을 붙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퍼거슨 사태가 윌슨 경관에게 불기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죠.
네, 사실 이 퍼거슨 시에서는 이 브라운 사망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윌슨 경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건 발생 108일 만에 미국 대배심이 내린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조차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윌슨 경관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이 대배심은 이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 가운데 하나죠.
예.
예, 유무죄를 평결하는 이 배심원과는 달리 대배심은 이 재판의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건데요. 당시 윌슨 경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인이 9명, 흑인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흑인 사회에서는 이 처음부터 공정한 평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정말 이 불기소 평결이 내려지자 흑인들이 격분한 겁니다. 이들의 실망과 분노는 결국 대규모 시위와 약탈, 방화 같은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되고요. 또 주 방위군까지 투입이 됐었죠.
예, 중부 아주 작은 도시에 이 중무장한 군인과 장갑차까지 동원되고 이 상점에 불을 지르면서 격렬히 항의하는 이런 시위대의 모습은 큰 사회적 충격과 함께 또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온 흑백 인종 갈등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이런 사태의 배경에요. 퍼거슨 씨가 갖고 있는 특수한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퍼거슨 씨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백인이 99%, 흑인은 1%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 1980년부터 백인들의 수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지난 2010년에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요. 시 주민의 약 70%가 흑인들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의 9%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21%는 최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의 사회 지도층은 주로 백인들이죠.
예, 퍼거슨 시 시장, 경찰서장 다 백인에다가 시위원회라든지 경찰관들도 거의 다 백인 일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민의 대다수는 흑인들인데 일부 소수 백인이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들의 불만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백인 경찰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멈춰 세우거나 수색한다는 게 주된 불만이었습니다.
네, 그런 불만을 뒷받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연방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퍼거슨 시에서 경찰의 불시 검문을 당한 사람이 흑인이 85%에 달했습니다. 예, 흑인들로서는 경찰이 자신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억울해야 할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퍼거슨 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지적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퍼거슨 사태도 흑인 사회의 오래된 좌절감,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예,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해낸 시대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 곳곳에 여전히 흑인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네.
예, 윌슨에게 불기소 판결이 내려졌던 날도 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 곳곳에서 흑인들의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서 백인 경관의 흑인 과잉 진압이 큰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난 1년 새 이 백인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만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면서 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 그리고 함께 흑백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고 있는데요.
네.
예, 현재 미국의 20여 개 주에서 이 경찰관들의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하게 하는 등 이 나름대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100년 넘게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내려온 이런 흑백 인종 갈등 문제가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I'm American.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Susan. I'm 29 years old and I've lived in Virginia.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요. 버지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페어팩스에 살고 있어요.
수잔 씨, 이 학교 상담 교사가 되고 싶다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소개됐었죠?
네, 수잔 씨가 소개하는 미국 이야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I would like this time to talk to you guys about my camping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time I went camping was when I was a teenager.
오늘은 미국인이 즐기는 캠핑, 야영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캠핑을 했던 건 10대 청소년 때였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캠핑 가는 걸 싫어했어요. 한 번도 텐트에서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고 밖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힘들 것만 같았거든요.
But camping is a great experience because
하지만 캠핑은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캠핑을 하며 자연 속에서 놀았던 경험은 다른 어떤 여행보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And my parents felt like it was really important.
저희 부모님은 캠핑 가는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자주 야외로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하셨죠. 미국은 캠핑장을 갖춘 국립공원이 무척 많거든요. 이 자동차에 필요한 장비들을 싣고 동네 공원에서 주말을 보낸 적도 있고 여름방학 때는 멀리 다른 주에 있는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And the view was so beautiful. Like when you wake up,
캠핑장에 텐트에서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 풍경이 참 아름다워요. 해가 뜰 때 텐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느껴지기 때문에 늦잠을 잘 수도 없고요. 공기도 맑고요.
네, 오늘은 야영, 여름 캠핑에 대한 얘기네요. 미국 사람들 캠핑 정말 좋아하죠?
네, 그렇죠. 보통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9월 첫째 월요일인 노동절 연휴까지 캠핑을 즐기는데요. 네. 인기 있는 캠핑장은 뭐 몇 달 전에도 이미 자리가 꽉 차서 빨리 서둘러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지난주에 2박 3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어디 좋은 곳 다녀오셨습니까?
아, 그럼요. 네. 블런파크라고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지역 공원 캠핑장인데요.
아, 참. 네. 아니, 집 앞에 있는 동네 공원에서 캠핑 분위기 다 내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잔 씨 얘기처럼 미국은 국립공원, 주립공원, 또 저처럼 이 가까운 동네 공원에서도 캠핑장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캠핑장을 찾은 미국인 수가 무려 4,500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고요.
네.
2008년도 이후부터 봐도 매년 4천만 명 이상이 캠핑장에 머물다 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캠핑장이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쉽게 캠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또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수잔 씨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캠핑을 다녔지만 네. 지금은 자연 속에서 머무는 게 너무 좋은 휴식이 된다고 합니다.
Sometimes you get really busy with, you know, school and work and your life.
때로는 학교나 일,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휴대전화나 판형 컴퓨터 같은 휴대용 컴퓨터를 늘 손에 들고 있고요. 저는 끊임없이 인터넷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메일을 확인하곤 하거든요.
So camping is a great way to escape from technology.
이럴 때 캠핑을 가면 new technology 환경, 그러니까 첨단 기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갖고 다니던 휴대전화는 가방에 넣어두고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숲길을 걷는 것도 좋겠죠.
네, 미국 사람들이 캠핑을 좋아하는 게 수잔 씨가 얘기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요즘은 이 두 살 된 아기들도 휴대전화를 갖고 놀던데요. 캠핑 가면은 뭐 일단 전화기 내려놓고 인터넷 안 하고 자연 속에서 가족들의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캠핑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캠핑을 다녔다는 귀여운 자매 얘기 들어보시죠.
My name is Kate. I'm 11 years old and I go to Willow Springs. I'm a rising 6th grader.
제 이름은 케이트고요. 11살이고 좀 있으면 6학년이 돼요.
We usually go camping around the middle of summer. when the weather is like
저희 가족은 보통 여름에 캠핑을 가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를 골라서 가요. 저는 캠핑 가는 걸 무척 좋아해요.
I like sleeping outside in a tent.
저는 야외에서 텐트에서 자는 게 좋아요. 캠핑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고 신나고요.
The most exciting part about going to camping is we get to eat whatever we want. We ride our bikes like everywhere. Sleeping somewhere else.
캠핑을 가면 우리가 원하는 걸 뭐든 먹을 수 있고 자동차 걱정 없이 자전거도 마음껏 탈 수 있어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는 것도 새로운데 무엇보다 평소에 엄마가 못 먹게 하는 과자나 달콤한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수도 있어요.
I like roasting marshmallows.
긴 꼬챙이에 마시멜로를 끼워서 구워 먹는 것도 재밌고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는 것도 참 좋아요.
My name is Hester. I am 7 years old and I go to
이제 막 7살이 된 케이트의 동생 에스더도 언니 못지않은 캠핑 애호가가 됐는데요.
Catching toads. We watch them and we like decorate their houses and cups.
두꺼비를 잡아서 보고요. 종이컵을 두꺼비 집으로 만들어서 장식하는 것도 재밌어요.
Riding our bikes like all these places and catching toads. Fun being out outside and discovering other things.
자전거 타는 거랑 두꺼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안 해본 걸 밖에서 할 수 있고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놀 수 있어요.
언니 케이트는 이제 제법 텐트 치는 법도 알게 됐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I learned how to build a tent by my dad.
텐트 치는 법을 배워서 이제는 저 혼자 텐트를 칠 수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텐트를 세우는 막대기들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고정시켜야 하는지 배웠어요.
자연 속에 있으면 두꺼비도 잡고 놀면서 아이들 정서에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캠핑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네. 캠핑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갔다는 짐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Oh, I'm definitely an outdoor person. I just don't like camping very much.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캠핑도 좋아하지 않고요.
Oh, they're grown now. When they were young, I took them camping.
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캠핑을 다녔어요.
I have, not very often. I don't especially
저는 캠핑 같은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행 가도 호텔에만 있는 편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캠핑을 다닐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니까요.
Places here in Virginia, Pennsylvania, we traveled.
집에서 가까운 버지니아나 펜실베니아주 또 멀리 뉴잉글랜드까지 캠핑을 다녔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자라서 더 이상 캠핑을 갈 필요가 없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거리에서 만난 미국 젊은이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I went camping when I was around 6 years old with a family friend.
제가 6살 때 캠핑을 갔었는데 정말 재밌었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름에 가족들과 또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간 캠핑이었는데요. 거기에 작은 야생동물들을 만났어요. 낚시도 했고 아주 즐겁게 놀았어요.
I mean, yeah, like adventure hiking camping. Because some people like to be outside.
저는 캠핑장에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야외에서 마시는 공기는 신선하잖아요. 낚시도 하고 뭔가 모험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Last year, we were just like doing fires and cooking food on the fire.
작년에 캠핑을 갔었어요. 여름이었는데도 우린 모닥불을 피웠죠. 야외에서 음식도 해먹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었습니다.
아, 마시멜로, 흰색의 말랑말랑한 이 사탕 같은 건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이 마시멜로를 꼬챙이에 끼워서 불에 그을려서 먹죠.
그 마시멜로를 과자 사이에 넣어서 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것도 미국 사람들 캠핑의 묘미라고 하는데요. 네. 수잔 씨에게 들어보시죠.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n camping is to make s'mores. Comes from the word, can I have some more?
제가 캠핑에서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스모어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 스모어라는 말은 좀 더 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만큼 맛있어요. 납작하게 생긴 크래커 과자 사이에 초콜릿과 불에 그을린 마시멜로를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먹는 건데요. 이 캠핑 가면 스모어를 꼭 먹어요.
A lot of American people like s'mores. Because it's sweet and it's sticky.
많은 미국인이 이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스모어를 좋아해요. 캠핑 갈 때 가져가는 장비들 중에 이 스모어를 만들 납작한 모양의 크래커 과자와 초콜릿, 마시멜로우, 긴 꼬챙이를 꼭 챙겨가요. 밤에 모닥불을 피우면 이 마시멜로를 끼운 꽃챙이를 하나씩 들고 불 가까이로 모여드는 거죠.
네, 미국 캠핑장 시설들은 뭐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네. 캠핑장 종류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도 무척 많은데요. 수잔 씨에게 계속 들어보시죠.
There's a lot of things you can do in camping. It depends on which campground you go to.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어느 캠핑장에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주로 급류 타기나 낚시, 또 길다란 배인 카누 타는 걸 좋아해요.
So camping isn't just about, you know, having a tent. You can have
캠핑은 단지 텐트에서 잠을 자는 것만은 아니에요. 통나무 집에서 자거나 레조형 버스인 RV를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자기도 해요. 어떤 캠핑을 원하느냐에 따라 전기, 화장실, 세면시설, 수상스포츠 같은 이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곳도 있고요. 또 전기조차 없는 곳도 있어요. 저처럼 모든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캠핑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These days, like newer generation, they like glamping. So you have your air conditioning. You have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글램핑을 하기도 해요. 글램핑은 호화스러운 캠핑이란 뜻의 새로운 등장한 말인데요. 캠핑 가면서 에어컨이나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플레이스테이션에 엑스박스 같은 게임 도구들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첨단 장비들을 다 챙겨서 가는 캠핑이에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캠핑을 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캠핑을 즐기는 거죠.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미국인들의 캠핑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be as busy as a bee. Be as busy as a bee입니다. 오늘 we are going to learn a fun English idiomatic expression. Be as busy as a bee.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Mike, if you're free this Saturday afternoon, come over to my house. I'm hosting a barbecue party.
Oh, I'd love to, but I can't. I'm going to be as busy as a bee.
Well, that's too bad. I hope you can join us next time.
Yeah, I'll try. Thanks for thinking of me, though.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Mike, if you're free this Saturday afternoon, come over to my house. I'm hosting a barbecue party.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놀러와. 바비큐 파티 할 거거든. 이라고 하자 마이크가
Oh, I'd love to, but I can't. I'm going to be as busy as a bee.
가고 싶기는 한데 안 되겠다. 토요일에 정신없이 바쁠 거야.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be as busy as a be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if you're free this Saturday afternoon, come over to my house. I'm hosting a barbecue party.
Oh, I'd love to, but I can't. I'm going to be as busy as a bee.
Well, that's too bad. I hope you can join us next time.
Yeah, I'll try. Thanks for thinking of me, though.
Today's expression is be, B-E, be, as, busy, B-U-S-Y. Busy as a bee, B-E-E, bee. Be as busy as a bee. To be as busy as a bee means to be very busy or very active.
여기서 busy, busy는 바쁘다를 말하고 bee, bee는 벌, 벌을 말합니다. Be as busy as a bee를 직역하면 벌만큼 바쁘다, 즉 몹시 바쁘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벌들이 일하는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하루에 10억 송이 이상의 꽃들을 찾으며 꿀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바쁘고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를 바베큐 파티에 초대하자 마이크가 워낙 바빠서 못 갈 거라고 초대를 정중히 거절했죠. Oh, I'd love to, but I can't. I'm going to be as busy as a bee. 라고요. 이렇게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busy as a bee 입니다.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Mike, if you're free this Saturday afternoon, come over to my house. I'm hosting a barbecue party.
Oh, I'd love to, but I can't. I'm going to be as busy as a bee.
Well, that's too bad. I hope you can join us next time.
Yeah, I'll try. Thanks for thinking of me, though.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you are busy as a bee,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very busy or very active. 몹시 바쁘다,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Be as busy as a bee. Be as busy as a bee. Busy as a bee.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여러 나라의 인신매매 단속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정부나 무장 세력들에 의한 어린이 징병, 인신매매는 사악한 범죄 형태이며 특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2015 인신매매 보고서는 소년병의 불법적인 징집과 이용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흔히 납치를 당하지만 때로는 팔려가 전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투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도 어린이들은 때때로 지뢰 매설과 같은 위험한 일에 투입돼 자주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잔악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대부분 그 충격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녀 어린이 전사들은 특히 성적 학대를 받고 있으며 극도로 높은 성병 감염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은 정부군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군대가 어린이를 징집하고 전사로 이용하는 나라들을 국무장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소년병 징집 국가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국가의 명단을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발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나라들은 미국의 군사 지원과 훈련 등에서 특정 형태의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시리아,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나이지리아, 예멘, 콩고 민주공화국 등 8개 나라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명단에 있던 전환기의 두 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루완다는 어린이 모집과 소년병 투입을 줄이려는 노력에 진전을 보였고, 따라서 제재와 제한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거래하는 행위, 그로 인해 어린이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노동이나 전쟁터에서의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징집도 중단돼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불법적인 소년병의 무장화, 기동화를 막고 그들이 정상을 되찾도록 여러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